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중심,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베드로 사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 땅끝 선교를 향한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죠. 9장에서는 사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 애니아를 살리는,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또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던 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3절에 그 9장 끝에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두장이 이제 피역 가죽을 가지고 이게 짚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 어느 행사였죠.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평가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피하고 싶었던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 만큼 이 베드로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던져주고 있죠. 누가는 기록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면 10절에서 이제 9절에서는 그 무두장이 그 부정한 집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 부정한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황홀한 중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집에서,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집에서 주님이 지금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 응답하시고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의 모든 핵심에는 자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고넬료를 주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자, 고넬료는 2절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서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그에게 또 죄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이렇게 또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옆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 부정한 자, 그리고 그들은 개 같은 인생들,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할 정도로 이, 물론 완전하게 이제 유대인들을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반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넬료의 선행, 고넬료의 기도, 아,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15절 말씀,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이 고넬료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 부정하다 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그 사람은 참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해, 선행도 좋아, 구제도 많이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버리면 고넬료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고넬료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부정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한 것을 깨끗해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하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깨끗하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깨끗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에베소 2장 진노 받을 만한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여전히 선행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깨끗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마음을 열고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환상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환상 중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도 황홀한 중에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은 다 이 복음과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복음 전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편견을 깨기 위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그 9장에 보면 환상과 16장이죠. 1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죠. 자, 시작.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 18장 9절과 10절 고린도에서도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이제 바울에게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자, 18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8장 준비 안 됐나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 백성 중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돼. 9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경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상보다 더 분명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환상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특별히 환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이 사람들처럼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보다 더 분명한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배우고 확실한 일은 성경 말씀에 거하라라는 거죠. 네가 환상을 많이 봐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사모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리고 약한 또 부족한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상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환상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기록된 말씀보다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상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환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를 직접 설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그냥 그렇게 가이드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고넬료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고넬료는 7절에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베드로는 순종할 것 같은데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보면 8장에서는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전도하여서 그 성이 기쁨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 무두장이 가죽 세공을 부정한 자로 여기는 그 집에 가서 기도까지 하는 엄청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시 환상을 통해서 11절에 오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보자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12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씀 속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한 것, 부정한 것 한꺼번에 다 들어있었다. 구별되지 않고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을 생각한 거죠. 어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험거리 아닙니까? 주님 제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거절했어요. 그럼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속에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 뭐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정하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그래?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세 번이나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무두장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너가 이제 그 이제 포함시켜라. 이방인까지 너가 포용해라. 라는 그 메시지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그 편견, 아무리 그래 부정한 집에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품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다 하신 일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네가 왜 정죄하느냐?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네 편견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네 고정관념 속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고정관념, 편견에 쌓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 오면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돌아오는 회심 사건은 아마 바울이 돌아온 회심 사건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자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더 큰 탕자였잖아요. 아버지께 막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는 안 해주고 그 탕자 둘째 아들한테만 그렇게 잘해줍니까 했던 그 사람처럼 베드로는 집안에 있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 하나님은 바꾸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사건,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건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여긴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자 그로하여금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주님은 세 번이나 오늘 16절에 세 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이나 그만큼 그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먼저 1절과 6절을 읽는데 자,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자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요 일을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편견을 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은혜를 열어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 전도 여행을 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자,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 전한 것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것 가지고만 구원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딴지를 걸었어요. 그때에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제일 처음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때 첫 번째로 지지 발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지발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 세례받지 않고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땅끝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두장이에 지배할 만큼 베드로의 그 일정이 파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방인까지 열려지지 않는 그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한 사람의 편견을 깨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왜 속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이미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으며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보다 내 안에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판단하지 말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